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나 12월 2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이번 주가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네.
근데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라 좀 아쉽다.
아, 왜? 아, 휴일이 하나 까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주중에, 너무 아쉽죠.
주중 한복판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게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지난달에 저희 홍지혜 디렉터님 방송 같이 만들었었잖아요.
네, 네, 아트테크 방송이요.
그때 왜 방송 끝나고 이지상 기자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트테크 얘기도 재밌었지만, 네. 오랜만에 자기 일에 열정을 갖고 바쁘게 사는 분을 봐서 너무 좋았다.
맞아요, 맞아요. 방송 끝나고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진심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눈이 반짝반짝? 그 맑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보는 게 저한테도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맞아요. 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업계를 선택했고 그걸 정확히 선택의 이유를 알고 또 그 선택에 모든 거를 쏟아붓는 삶을 살고 계신 분 같다. 이분을 정말 우리 채널에 모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인 느낌이에요. 저의 두 경제 선생님이 지금 제 눈앞에 계신다. 저의 이 유튜브 셀럽 두 분이 눈앞에 계신다. 나는 정말 무슨
오늘 무슨 소리세요?
오늘 로또 사야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유, 있습니다. 네. 양대 산맥이 만났다.
아유, 좀 저희끼리 또 이렇게 저희끼리 또 이렇게 무슨 얘기 하시나 할 텐데 네. 제가 정말 작년부터 꼭 만나보고 싶어서 한국에 언제 오시나 기회를 엿보고 있던 분인데요.
네.
바로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 애널리스트이자 유튜버 그리고 작가 이신 뉴욕주민님입니다. 긴장돼서 말도 안 나와요.
이현 기자 이렇게 떠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뉴욕주민님입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주민입니다.
와, 신난다.
이상해요. 이 목소리가 저희 채널에 나오는 게 이상해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선물 같아요.
우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혹시.
아, 예. 근데 저는 이제 저를 디스크라이브 하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잖아요. 헤지펀드 애널리스트, 이제는 이제 애널리스트 교육시키는 트레이너, 그리고 뭐 유튜버, 작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유튜버라고 소개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예.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있고 뜻깊기도 하고, 그래서, 유튜버, 뉴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언제 오신 거예요?
예, 네, 벌써 이제 3주째 돼가네요. 너무 좋아요. 많이 바뀌었고, 뭐, 한 3년, 4년 만에 오는 건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한국에 오면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물어보던가요?
무슨 주식 사면 되냐고.
결국은 한국에 와도. 아, 그렇구나.
혹시 요새 길 가면 막 사람들이 알아보나요?
아, 제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삼성역 부근에 그 공유 오피스에 있어요. 거기 있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아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방역 수칙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정말 눈 밑까지 쓰고 있는데, 다들 알아보시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한데, 그리고 그닥 멋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제가 저녁에 밤 11시에 컵라면 물 받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막, 혹시. 어떻게 눈만 보고 하는 거야?
소문이 났나 보다, 거기에.
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알아보기도 하는데, 학생들이면 저는 막 커피도 사주고, 커피 쿠폰 이런 거 보내주고, 또 현직에, 거기 강남 그 주변에 선릉역 그 주변에 또 이제 금융 그쪽 회사들이 많으니까 네. 현직자분들도 많이 계셔서 네. 또 밥 먹고 있는데 알아보신 분도 있어가지고, 뭐 되게 감사한데 모르겠어요. 잘 적응이 안 돼요.
더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겠죠, 앞으로는. 뉴욕에서도 아유.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아, 뉴욕은 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묻혀서.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아마 뉴욕 주민 이 이름만으로도 네. 반가워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뉴욕 주민님의 커리어를 한 번에 좀 정리해봤어요. 어,
굉장히 길어요, 커리어가. 네,
근데 한 번에 정리해도 굉장히 깁니다.
네.
일단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을 조기 졸업하시고 우와. 21살에 네.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커리어를 시작하셨고 뭐 월스트리트의 JP모건, 시티그룹 이런 곳의 M&A 부서에서 뱅커로도 또 활약을 하시고 가장 최근에는 헤지펀드 애널리스트, 트레이더로 활약하면서 커리어를 또 쌓으셨고 또 중간에 또 학교로 돌아가서 학위도 받으셨어요. 예대 네. 경영학 석사 학위도 받으셨고
와.
지금은 이제 뉴욕 투자은행이나 아니면 헤지펀드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주니어 직원들에게 모델링, 트레이딩을 교육시키는 인스트럭터이자 유튜버 그리고 두 권의 책을 쓴 작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어요?
틀린 부분 없는데 저도 듣기만 해도 숨차네요.
네, 정말 저 제가 글로 적어놨는데도 이 커리어만 봐도 와 진짜 10여 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오셨구나 싶어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찐이다. 저 이렇게 이런 분 처음 봐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와튼스쿨 조기 졸업하신 분 가까이서 본 거 어,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저희가 항상 그런 분들 소개해드리지만 네. 직접 모신 건 또 드문 일이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인터뷰 준비해서 알고 있는 건데 고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마치고 대학을 진학하면서 유학을 가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올해 초에 그 에세이 출간하신 책 The Answer에 보면 월스트리트 들어간 이후의 모습들도 그려져 있는데 그 이전의 이야기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싶으셨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개인사를 너무 구구절절 늘어놓다 보면은 제가 원래 책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가 해석될까봐 많이는 쓰지는 못했는데 사실 어렸을 때 돌이켜보면은 네, 한국에서 있을 때도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 못했고 사실 뭐 유학 갔다 이러면은 대부분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소위 말하는 중상층에도 못 미치는 그런 가정 환경이었는데 그때부터 약간 뭔가 돈을 벌고 싶다라는 굉장히 막연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학부도 이제 경제학 졸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커리어에 있어서는 이 처음 이 월스트리트라는 곳을 이제 꿈꾸게 된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서점에 저는 주로 서점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오. 놀러 그냥. 그래서 막 서점 가서 이제 책 보고 막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두꺼운 거의 무슨 사전 두께가 되는 한 1000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이 책이 있는데 제목도 굉장히 특이해요. 문 앞에 야만인들이라고.
오.
그래서 이 책이 뭔가 싶어가지고 그때 그 책을 정말 이게 뭔가라는 그 궁금증 하나만으로도 이제 사와가지고 읽는데 이게 그 좀 오래된 얘기인데 굉장히 유명한 이제 사모펀드가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 LBO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 LBO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이제 그들 그 딜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런 휴먼 드라마 이런 것들을 쓴 소설이에요. 실제 사건에 기반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 써지기도 했고 그런데 일단 그 책에서 묘사되는 이 월스트리트라는 무대가 너무 매력적이고 막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막 책을 굉장히 여러 번 많이 읽으면서 정말 이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 인물 구도도 막 그려보고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아 정말 나는 언젠가는 이 책에 나온 주인공들 직접 만나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동경했던 곳을 직접 가게 되었고 또 심지어 몇 명은 만나도 봤어요 오, 실제로.
와 이거 진짜 찐이다 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은 이제 제가 이직 인터뷰를 하면서도 실제로 만나서 당연히 이 책 얘기를 했죠. 나 당신 이야기를 처음 이 문 앞에 야만인들 이 책에서 봤다. 한 시간 내내 인터뷰 하나도 안 하고 그 책 얘기만 하다가 끝나고 오퍼를 받았어요.
와, 진짜 팬심이 느껴졌겠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어렸을 때 나를 끌어당겼던 그런 매력 그런 걸 주었던 책, 소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끌려서 나도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런 커리어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생이 뭔가 이 돈과 레버리지로 싸움을 벌이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 자체도 좀
그러니까요.
신기하기도 하네요.
아 그렇죠. 그 처음에 한 번 읽었을 때는 이해를 잘 이해를 못 하잖아. 굉장히 전문적인 네. 단어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 이게 글이 이게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거든요.
맞아요.
기자 출신들이 글을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사실 원서 읽으면 그게 더 잘 드러나기도 하는데 글이 너무 재밌게 써줬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막 테크니컬한 그런 것들보다는 결국 사람 얘기거든요. 그거에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파워풀한 책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0쪽이에요.
겨울, 겨울이니까요.
네. 아, 고등학생 때 원서로 이걸 읽으셨다라는 그러니까. 것에서 아, 남다르다라는 남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근데 또 학부를 졸업하기 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또 위기가 터집니다. 환율이 막 치솟으니까 학비 부담을 줄이려고 조기 졸업을 하셨다고 책에 쓰여 있던데 그것도 좀 놀라웠고.
맞아. 마음을 먹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거 그렇죠. 정말 하셨다는 것도 놀랐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투자은행들이 채용을 안 하거나 줄이는 시기라서 안타깝지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사회생활 시작하셨는데 더 놀랍게도 적성에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두셨다는 거에 또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 두 업계가 뭐가 그렇게나 다르길래 여기도 좋은 회사인데 네. 또 이렇게 업계를 옮기셨을까 궁금했었거든요.
아 정말 그때는 환율이 거의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1600원 막 이럴 때라서
진짜 바싹바싹 진짜 입맞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학부를 남들 4년 졸업하는 거를 2년 반에 마쳤어도 결국 학비는 뭐 4년이나 그 이상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유학을 감당했던 거니까. 그래서 저는 졸업했던 시점에 제 이름 앞으로 빚이 2억 8천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동안의 학비, 생활비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자가 붙은 그런 돈까지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가고 싶었던 이제 금융권은 이제 거의 뭐 무너지는 시기였으니까 갈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다들 그 인력이 또 저만 그랬겠어요. 다 이제 컨설팅 업계로 몰렸었어요. 경영대 사람들이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그 두 곳 중에 하나잖아요. 한 곳이 막혔으니까 뭐 어쩔 쪽으로. 수 없겠지만. 그래서 나름 굉장히 경쟁률도 심하고 했는데 그리고 정말 운 좋게도 맥킨지라는 좋은 곳에 가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 적성이 안 맞았어요. 저는 제가 사실 그 뭔가 인생 모토라고 한다면은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 건데
네.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거 보다 그 이상으로 그냥 막연하게 이제 학생 때는 아 그래도 이제 뭐 경영 컨설팅이니까 뭐 배우는 거 잘 써먹고 뭐 이런 직업이겠지. 그리고 어쨌든 제가 가고 싶었던 이 뱅킹이랑은 이제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이게 자문 서비스를 하는 그렇죠. 곳이고 이제 기업 CEO들, CFO들에게 자문을 해주고 이제 그들이 고민하는 가장 큰 문제들, 뭐 자금 조달이 됐건 뭐 M&A가 됐건 이런 것들을 자문을 해주는 일인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것보다 컨설턴트보다 훨씬 더 이제 마켓에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시장에 가까이에서 정말 제가 숫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계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치화돼서 나는 정말 이 뱅커로서의 하는 일들 뭐 주식 발행, 채권 발행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내가 정말 뱅커로서 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자금 조달, 뭐 인수합병 자문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컨설턴트가 하는 일은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뭐 다들 가고 싶어하는 직장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니까는 너무 조급한 거예요. 아 나는 빨리 다른 데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입사한 지 정말 한 1년 반 정도? 그때 그 정도도 안 돼. 1년 3개월? 그 시점에서 일단 퇴사를 했었어요. 남들이 다 막 미쳤다고 너 왜 그래? 막 했죠.
회사에도 적성이 안 맞는다고 그만두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놓고 심지어 말했었어요. 그 회사 이거 책에도 나와 있는데 회사 파트너한테 아 나는 맥킨지 적성이 안 맞는다. 사실은 딴 데 가고 싶었는데 맥킨지 왔다. 라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치기 어린 소리를 하고 댕겼습니다.
오늘은 저는 듣똥러를 대변해서 범인의 마음으로 질문을 많이 할게요. 아, 듣똥러 분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겠지만 숫자를 좋아하는 삶이 뭔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막 이렇게 수학 점수 풀고 뭐 이런
아, 그건 정말 정말 말 그대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이 숫자라는 게 특히 이제 뭐 파이낸스에서의 이 숫자라는 게 결국에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숫자가 그냥 그 숫자로 끝나면은 그건 그냥 회계사들이 하는 일이고 뭐 이 계산이 잘 맞나.
그렇죠.
이제 투자자로서 아니면 뭐 심지어 뭐 뱅커로서 이렇게 파이낸스 프로페셔널로서 숫자는 그 숫자 하나를 보면은 이 기업 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잘 못 운영되고 있는가, 이 기업의 경영진은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성장을 시키고 있거나 성장을 못 시키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숫자를 보면 다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고 숫자를 그냥 계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정말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이제 숨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파헤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재밌어야겠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숫자 뒤에서 스토리를 찾는 게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계속 해볼 수 있지 않았나.
네. 그 책에 보면 헤지펀드를 금융계의 피라미드의 꼭대기라고 묘사를 하셨던데 다르게 표현하면 월스트리트의 꽃은 헤지펀드다 이런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왜 그런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금융 돈의 규모가 다른 시장 참여자들보다 커서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종사하고 계시니까 금융업계에 헤지펀드의 매력은 무엇인가?
네, 아니 사실 이게 갑을 관계로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제가 좀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 갑을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결국에는 이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이제 서열 같은 게 생기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금융권 내에서 여러 주체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갑을, 수많은 갑을 관계가 이제 얽혀 있고 그리고 그 집단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뭐 갑, 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한 가지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운용 자금부터가 엄청 크다 보니까 시장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파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단순히 이제 운용 자금 뭐 AUM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본력을 넘어서서 사실 결국에는 헤지펀드에 가는 그 인력들을 보면은 금융권의 여러 이제 직종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커리어 종착역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뭐 뱅커로서도 일을 해보고 뭐 사모펀드에서도 일을 해보고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직을 해서 하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융인에게 있어서 헤지펀드는 규제도 가장 없고 굉장히 이제 하이리스크이지만 그만큼 자기 그 재량껏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략을 추구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고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스트래티지, 프로덕트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또 이제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경영에 참여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지분을 가져서 이제 직접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기업의 뭐 CEO들한테 뭐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금융인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게 아닐까. 그리고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정말 실제로 그만큼 자본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손들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단계를 거쳐서 헤지펀드까지 가셨던 거잖아요. 진짜 그
일이.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진짜 그 일이 제일, 뭐랄까, 되게 즐거우셨어요? 제일 재밌으셨어요?
근데 당연히 즐거움은 있고요. 그런데 당연히 가장 힘들었어요. 이게 약간 뱅킹도 굉장히 이제 업무 강도가 세기로 유명한데, 투자은행에 있는 그런 일들. 그런데 그거랑은 굉장히 좀, 뉘앙스도 다르고 이제 업무 자체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다른데 이게 뭔가 그동안은 이게 몸으로 쓰는 그런 인풋이 많아서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헤지펀드는 사실 뭐 퇴근 시간 이런 것도 딱히 뭐 없어요. 뭐 원하면은 그냥 장 끝나면 집에 가면 되는데 뭐 사실 아무도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내 자본으로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뱅커는 남의 돈 갖다가 자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다르고 크고 그리고 정말 나 빼고 다 똑똑한 사람들밖에 없어서 수없이 좌절하는 순간들 그들과의 경쟁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심지어 같은 팀이어도 아 왜 나는 저 사람만큼의 인사이트가 없을까 나는 왜 똑같은 숫자를 봐도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나는 뭐 이 정도의 이런 투자 디시전밖에 못 내릴까 이런 데서 오는 좌절감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뭐 글쎄요, 굳이 그 거기에 계속 힘들면서 있을 이유도 없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환경이 아직도 저에게는 매력적이라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 한국에서 요즘 밸런스 게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그냥 동료들끼리 가끔 얘기할 때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뭐 나 말고 다 천재인 팀 혹은 나 말고 다 바보인 팀 어느 팀이 나을 것 같냐. 근데 또 나 말고 다 천재인 팀이 괜찮지 않을까? 일 배울 수 있으니까 이랬는데 또 그렇게 너무 자괴감 느껴질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도 많던데.
맞아. 그냥. 너무 공감되는데. 나 빼고 다 천재. 맞아. 정말.
약간 나 빼고 다 천재인 데서 일 배우신 경험 얘기하시는
아니, 근데 밖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미 천재인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 걸어온 길이 다 저를 다 프랩해주지 않았는가 싶기도 한 게 사실 학교도 아 정말 나 빼고 다 공부 잘하는 것 같은 학교에 있었고 그렇죠. 고등학교 때부터 뭐 사실 대학교도 그렇고 뭐 석사도 그렇고 뭐 그 커리어 쪽에서도 그런 직군들이 사실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곳들이다 보니까 정말 나 빼고 다 엘리트만 모인 것 같고 뭐 그런 곳인데 사실 그걸 이제 너무 나쁘게 받아들이면은 성장을 할 수가 없고 약간 이렇게 긍정적인 스트레스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진짜 굉장히 어떤 가혹한 환경에서 버텨내신 것 같은데 네. 그 책에 소개된 일화 중에 또 모교에 리크루팅도 가끔 나가시잖아요. 근데 리크루팅 나갔다가 워라벨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네네 중요하죠.
그쪽 직장은 워라벨 어떻습니까? 라고 네. 물어보는 후배에게 워크하고 라이프 구분 자체가 없으니까 밸런스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네. 이런 대답을 해주셨다는 일화를 인상 깊게 봤어요. 어렴풋하게 월스트리트는 굉장히 좀 화시한 곳 같다, 가혹한 곳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때요? 월스트리트 문화라는 것들이 좀 궁금해요.
네, 아니, 소위 말하는 뭐 군대식 문화라고 하잖아요. 저는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그 얘기가 한 80년대부터 나왔었는데 사실 아직도 이게
위험해요?
거의 뭐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른 업계에 비해서 굉장히 경직되고 이제 보수적이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이니까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요즘 이게 젊은 이제 세대들이 이제 커리어를 생각할 때 테크 기업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진로로. 그래서 뭐 이런 것, 이런 컬처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이제 젊은 그런 인력풀을 뺏기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업계 내에서도 이런 그런 소리가 들리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군인 출신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금융권에서 채용을 할 때부터. 심지어 이제 쿼터를 정해놓을 만큼. 그리고
그렇구나.
예. 그래서 막 뭐 veterans 우대라고 해가지고 정말 잘 뽑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직 운동 선수들 미국 같은 경우는 풋볼 했던 애들 굉장히 좋아하고
왜 그러는 거지?
체력 때문인가요?
왜 그런 아니면 막
체력도 모르고
막 스트레스 상황을 견디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그걸 굉장히 높이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거기서 오는 이런 그 뭐 디스플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뭐 그리고 뭐 자기 자신에게 어쨌든 굉장히 엄격하면서 이렇게 치달려야 하는 그런 일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워라벨은 사실. 아, 이거는 제가 섣불리 말했다가 또.
1년 전에 한번 영상에서 얘기했었다가
맞아요. 저는 네. 그 영상을 올리고 5만 가지 세상의 욕은 다 먹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사실 저는 그때도 나름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제가 있었어요. 정말 너가 이 업계에서 특정 업계에서 성공하고 싶다 아니면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라면은 워라벨은 사치다라는 말을 했던 건데 그게 아무튼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뷰를 갖고 있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건방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나는 뭐 라이프 밸런스를 챙겨가면서까지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남들은 그 가진 시간에 100을 다 일에다가 쏟는고 너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겠다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례들을 보더라도 정말 그들은 성공한 모든 CEO들 뭐 이런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혹독하고 정말 실제로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없어요. 왜냐면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뭐 온전히 다 이제 자기 하루를 헌납하는 식으로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데 뭐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리고 성공이라는 거를 좀 세속적인 잣대이긴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걸 어떻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때 그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양쪽 다 앞뒤 자르고 말하면 안 되는 말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가 우선인 거고
맞아요.
내가 정말 한번 정말 막 불태워보고 싶다. 뭐 10년이든 20년이든 하면 또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업무 강도가 세기로 유명한 곳인데 이제 뉴욕 주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의 뱅커, 헤지펀드 트레이더로 10년 가까이 일해 보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굉장히 일단 많이 물어보는 네. 질문이고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정말요?
왜 그러냐.
너는 좀 편하게 살지 왜 그러냐 막 이런
그쵸?
거요.
그 부모님 공무원이셨어요. 아. 지금 이미 다 뭐 은퇴하셨지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안정 사실 모든 한국의 부모님들이 그렇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안전하고 편한 이제 길을 갔으면은 하셨겠죠 자식이. 하지만 전혀 그 반대의 길을 가버리게 됐고.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사실 경영대 간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성향이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후천적인 것 같은 게 일단 부모님한테는 전혀 그런 성향이 없으니까 그런 환경이지도 않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딱히 잃을 것도 없는 그런 환경이라서 더 그렇게 과감하게 항상 그 선택의 연속을 보면은 다 리스크 테이킹 하는 선택이 아니었나. 그리고 제가 이 안정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안정적인 직업이 됐던 환경 뭐 안정이라는 거는 안정을 가지면 그 이상의 성장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정체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싫어요. 너무 불안하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냥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사는 건데 내가 더 이상 이제 성장을 멈추고 이게 뭔가 도태된다는 느낌을 받으면은 너무 불안하고 불행하고 내가 왜 살고 있는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항상 이제 배울 게 많은 사람들밖에 없는 곳에서 둘러싸여 있을 환경이 사실 뭐 월가가 아니면 또 어디 있겠나 싶기도 하고 물론 이제 더 이상의 성장이 없으면 떠나겠죠. 이제 다른 분야로 아니면 다른 업계 뭐 다른 일을 하든지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아직도 저보다 다들 똑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더 배우고 저도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사실 일 얘기만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 뉴욕에서 사는 건 어떤 걸까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네, 집 사신 거 봤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드디어 자가가 생겼네요.
드디어 보금자리가.
많은 비중이 은행 거지만 아직 어쨌든.
네, 현관이랑 요 정도만 네. 내 집이다 맞아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진짜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근데 미국이 요새는 대출 더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미국은 정말 기본 80% 나오는데 한국이 참 뭐 어쨌든.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막 뉴욕을 즐길 만큼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벌써 뭐야 한 이렇게 맨하탄만 보면은 한 6, 7년째인데도 사실 뭐 잘 몰라요. 뭐 맛집이 어딨어 막 이런 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외부에서 게스트가 오면은 이제 투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때 더 많이 배워요. 아 뉴욕에 이런 곳이 있었어? 이러면서.
우리가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머릿속에 저 지금 맛집 지도 그릴 수 있거든요. 네. 못 가봐서 너무 아쉬워.
하나도 몰라요. 우리 집 앞에 뭐 있어도 뭐 몰랐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도 막 크리스마스 시즌 이런 거 이럴 때 되면 막 뉴욕의 크리스마스 이런 사진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한 도시인데 또 그만큼 굉장히 또 어둡고 너무 외로운 도시인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외로운 것 같아요. 특히 막 새벽에 정말 사무실 창문 열고 딱 보면은 그 아직도 이렇게 밝잖아요. 이렇게
네.
어둡지만 이렇게 불빛이 있으니까 빌딩들이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슬프거든요. 그렇게 켜진 불들이 그 화려함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화려하지만 또 그 안에 보면 또 얼마나 치열하게 다들 살고 있을까. 이렇게 뉴욕이 굉장히 그렇게 타이트하고 이렇게 아둥바둥 산다는 느낌이 많아서 사실 이렇게 서부 출신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는 반대로 서부 가면은 와 뭔가 너무 느려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한가하게 사는
적응이 안 돼서 와 진짜 한 일주일 이상 못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관점의 차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가 또 월스트리트 이야기 더 여쭤보고 또 유튜버 뉴욕 주민의 이야기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공지사항 듣고 돌아올게요.
듣똥라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컨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저희 공식 이메일인 smarter@co.kr로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음악 플랫폼 플로어에서 듣똥라의 W 인물 열전 시리즈 연재 중인데요. 이번 주에는 이현 기자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기여한 과학자 카탈린 카리코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플로 이용권 없으셔도 회원 가입만 하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매주 목요일에 올라가는 플로 오리지널 시리즈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듣똥나의 호스트 이현, 이지상 기자와 함께 뉴욕 주민님 만나고 계십니다.
아, 너무 좋아요.
상암 주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맨날 상암동, 저희 상암동 네. 촌구석이라고 저희끼리.
상암 주민.
서울에서도 끄트머리라서.
아, 저도 제가 여기 처음 와봐요.
네. 아마 다시 오실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먼 길이죠, 먼 길. 아. 아까 이제 바로 직전까지 월스트리트에서 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쭤보고 있었는데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여성, 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영상에서도 백인 남성들과 항상 경쟁한다라는 얘기 자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영화에서도 그렇고 사실 그려지는 그런 것들을 봐도 다 그렇잖아요. 한 번도 그게 뭔가 여성이 주인공인 그런 금융권 스토리가 그렇죠. 사실 없잖아요. 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요. 그래서 업계 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고치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율 같은 게 나와요. 아, 이제 예전에 비해서 금융권 진출한 여성 비율이 이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런 통계를 보면서도 좀 많이 회의적인 게, 이게 사실상 이게 증권사든 어떤 금융회사든 보면 이제 메인 이제 하이라이트 직군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그 회사를 돌아가는 이제 레베뉴 제너레이팅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직군들을 보면은 사실 아직도 거기는 뭐 대다수가 다 남성이고, 여성이 증가했다고 말한 그 부서는 정작 그런 메인 부서가 아닌 약간 뭔가 다른
뭐 지원 부서 네,
그렇죠 뭐 그래서 사실 그 통계를 봤을 때 약간 그 숫자가 주는 걸 좀 넘어서서 너무 단편적이게 해석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M&A 하는 그런 이제 IBD 부서라고 하는데 거기 그 부서는 아직도 여성이 뭐 굉장히 적고 그나마 이제 뭐 자산운용이나 이렇게 리서치 이런 데는 여성분들이 꽤 많거든요.
맞아요. 애널리스트 분들 네. 한국에서도 여성분들이 그쵸? 지금은 좀
많아요. 네, 맞아요. 에쿠리 네.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맞아요. 뭐 어쨌든 뭐 좋은 거니까 다 좋은데 좀 더 이렇게 프런트 오피스에 오면 올수록 이게 너무 남성 들이 많아지는데 이게 왜 그럴까 저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평소에도 아무래도 이제 사람 딜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이제 이미 형성된 그런 이런 보이스 클럽에서 또 이제 여성이 진입하기 힘든 거일 수도 있고 또 상대하는 클라이언트도 다 남성이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좀 불리한 경우도 있고 이제 또 그들만이 이제 형성한 이런 컬처에 좀 적응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데 또 그게 무조건 막 구조적인 부분을 탓할 수가 없는 게 또 보면은 이제 제가 대학생들 리크루팅도 많이 가거든요. 네. 그런데 애초에 보면은 지원하는 비율 자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리서치나 뭐 웰스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은 여자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학생들이. 그런데 이제 IBD는 다들 남자애들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지원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관심사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이게 아마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부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사실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건데 하지만 만약에 그게 뭐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어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면은 이미 이제 기존에 입성한 뭐 여성 시니어들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남자들도 도와줘야겠죠.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니까. 헤지펀드는 더 심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셀사이드도 그렇게 심한데 이게 뭔가 바이사이드로 갈수록 커리어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수록 사모펀드, 헤지펀드는 더 여자가 없고.
셀사이드, 바이사이드가 쉽게 말하면 어떤 차이예요?
셀사이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브로커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기 가장 쉬운데.
뭐 증권사. 뭐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권사, 이제 투자은행 이런 기관들이 셀사이드고, 왜냐면 그들은 자기 자본으로 직접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금을 뭐 조달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말 셀사이드 업무를 하는 거니까. 바이사이드는 자기가 자기 자본으로 직접 뭐 투자를 하고 이게 돈을 정말 돈으로 바이를 하는 그런 일.
제가 살게요.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나 헤지펀드가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아마 대부분 이제 뭐 저도 그랬고, 커리어 그 진척 상황이 셀사이드에서 이제 경험을 좀 쌓고 이제 바이사이드로 넘어가다 보니까 애초에 그 없는 풀에서 또 점점 더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제가 지금은 이제 애널리스트들 이제 트레이닝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 200명 정도 모여 있다고 보면은 진짜 그 중에서 여자들이 한 5명도 안 되거든요.
아직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진입 시점에서 엔트리 레벨 주니어들인데.
와, 그렇구나.
근데 그럼 주니어들이 그렇고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올라가고 시니어가 되면은 더 이탈해 가겠죠. 그래서 그것도 생긴 거예요. 그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지금은 이제 자리가 옮겨졌지만 그 소녀상이 있었잖아요. 그 황소에 맞서는. 네, 네. 그게 헤지펀드에서 아, 이 업계 너무 여성들이 없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제 메시지로 보내고 싶어서 그게 했었는데, 뭐 어쨌든 뭐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으니까 점점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럼 워낙 소수라서 혹시 서로서로 알고, 그러니까 커뮤니티 같은 게 있는지?
있어요, 있어요. 그게 뭐, 취지는 이제 그, 마이너리티니까, 같이 뭐, 네트워킹도 하고, 이제 교류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뭐, 저도 그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그 효용성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 남자들은 어쨌든 간에 좀 자연스럽잖아요. 굳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도 자기들끼리 만나고.
맞아. 협회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원래 하는 건데, 원래 만나는 건데. 그런데 참 여성들은 이제 그런, 어쨌든 명목적으로나마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활성화된 건 아닌 것 같지만, 약간 그 허울뿐이라는 그런 인식에서 좀 벗어나낼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그 지금 시니어가 된 그 여성분들의 약간 멘토십이 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시대인 것 같고, 맞아요. 저는 멘토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여성 주니어들이 좀 많이 못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남자들은 다 이제 너무 흔하게 잘 뭐.
있죠. 예, 자기랑 닮은.
그쵸.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키워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뭐 남성 시니어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어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이제 여성 주니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미 이제 시니어가 된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그런 멘토의 부재가 가장 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직도 그렇게 적을 줄은 몰랐네요, 진짜.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요즘 막 ESG 경영이다 말게 이게 인기 키워드라서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미국 기업은 그 board of directors 이사회에서 몇 명 이상은 무조건 여성으로 앉혀야 되고, 아 그것도 참 뭐라 전 개인적으로 그런 쿼터 채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사모펀드나 특히 골드만 같은 경우는 그들은 약간 뭔가 그 투자은행계의 그 대부격이라서 이제 또 그들이 시작하면 남들도 다 따라하거든요. 여성 뱅커 비율을 좀 많이 키우려고 이제 좀 대외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 업계에서 이제 스스로 잘 어떻게든 해결을 나가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돈 많은 여성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이제 길게 앞뒤 설명 못 했는데 사실 이런 맥락이긴 했거든요. 금융계나 뭔가 특히 뭐 자산가 아니면 뭔가 정말 말씀하신 바이사이드에 여성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여성이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상상력이 부재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약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까지도 좀 다 열어놨으면 좋겠다. 나도 그 사이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어.
롤모델이 좀 더 있으면 좋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눈에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면 맞아. 사람들이 맞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뉴욕 주민님도 그렇고 이현 기자도 그렇고 이렇게 경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월스트리트에서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그러면 맞아요. 누군가가 아, 저 모습에 내 모습을 대입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캐시우드 언니를 맞아요. 다들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분의 업적이나 이런 거는 뭐 자체하더라도.
맞아요.
그래서. 있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맞아요, 계시는 맞아요. 게 중요하다. 멋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다.
멈추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네. 돌려서 드리고 네. 있습니다.
저는 주식 유튜버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
아, 근데 힘드네요. 너무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맞아요.
유튜버에서도 보면은 없어요? 왜 그렇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돈 얘기하는 여성 유튜브는 조금 늘어났는데 그게 어떤. 포지셔닝 한 걸 보면 뭔가 뭐 엄마로서 아니면 뭔가 와이프로서 돈을 버는 모습 약간 그런 게 더 많이 노출되지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경제를 다루는 여성이 정말 노출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근데 모르겠어. 저희는 코멘터를 항상 찾거든요.
근데
코멘터로
있어요.
저희가 요청을 드려도 항상 많이들 그리고 되게 빼세요.
또 우리 국내 금융권에 있으신 분들도 여쭤보면 싫다고 이렇게 부담스럽다고 또 하시기도 하고 뭔가 약간 위축되어 있는 느낌?
맞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또 책에 보면 일화들이 되게 또 구체적인 일화들이 나오더라고요. 차별을 경험하신 일화들이 여성이기도 하지만 또 아시안계라서 더 마이너리티라는 정체성을 갖고 일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 책에도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뭐 굳이 막 뱅커라고 하면 될 걸 아시안 뱅커라고 지칭하는 거를 막 경험하신다든지 또 헤지펀드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룸서비스하는 호텔 직원 취급을 당한다든지
이런 거 너무 무례한 거예요.
너무 무례한 사례들이 나와서 저 진짜 막 읽으면서 혼자 막 진짜 육성으로 욕했거든요. 뭐야 이러면서 좀 저희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좀 겪으셨는지 불편한 기억일 수도 있지만 좀 에피소드를 나눠주시면 어느 정도로 좀 이런 차별이 있는지 또.
네. 사실 그게 막 대놓고 막 차별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약간 사소한 이런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차별이기도 하고 제가 뭐 나름 상처를 받았겠죠. 뭐 그때 당시에 네, 말씀하신 대로 여성 그리고 아시안 조합을 이제 더블 마이너리라고 해요. 그런데 굳이 꼽자면 사실 그 여성 마이너리인 부분이 더 차별이 큰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벽도 그렇게 더 느껴지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컨퍼런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헤지펀드 컨퍼런스라고 하면은 그 이제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다 이제 5성급 호텔에다 다 부르고 호텔 전체를 다 빌려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평상시에는 객실로 쓰여져 있는 그런 방들의 가구를 다 빼고 이제 원탁 같은 걸 크게 놓고 그럼 각 객실마다 이제 기업 하나 경영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저는 애널리스트였으니까 이제 내가 투자하거나 관심 있는 기업 이제 경영진들이 있는 방을 이제 30분 간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미팅을 하는 건데 뭐 물어보는 것도 있고 모델링 관련해서 밸류에이션 이런 거. 근데 그런 자리에서 사실 굉장히 이제 당연히 프로페셔널한 자리고 이제 이렇게 시리스한 자리인데 이게 뭔가 그 기업 경영진들이 제가 방에 들어왔을 때 대화하는 그 태도나 내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그 옆자리에 있는 헤지펀드 다른 헤지펀드 애널리스트에게 대하는 태도나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는데 저랑 대화를 할 때는 뭔가 자세부터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달고 이렇게 편하게.
근데 이게 가불이라고 말하는 거 싫다고 하지만 갑의 위치에서 가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만약에 특히나 제가 이게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큰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이제 주식의 기업 경영진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제가 이제 숏 들어간 이제 공매도 들어간 기업 경영진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제 입장부터 보여지는 그런 느슨함 그리고 실제로 호칭 같은 것도 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명함도 있고 사실 다 아는데 알거든요. 이미 전화도 많이 했고 그런데 뭐 허니라고 부른다던가
진짜 이거 보고 저 진짜 욕했다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얼마나 자각을 하고 있을지 저는 대놓고 그때 너무 반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런 호칭이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데 그냥 나중에는 좀 우연해진 것 같은데 이제 대놓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이름 부르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거는 사실 불평을 할 수는 없는 게 더 친절하죠 아무래도 이제 근데 그게 그 친절의 이유가
그게 싫죠. 네,
그게 아니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대우를 해야지 왜 굳이 여자라고 뭐 무거운 거 들어준다든지
친절하실 친절하니까 짜증나요라기보다는 뭔가 그
기사 본인이 기사도고 약간 배려한다 이런 그 관계 설정을 본인이 하는 게 싫은 거잖아요.
사실 그걸 막 뭐라고 대놓고 싫다고 하는 것도 되게 예의가 없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뭐 어쨌든 좋은데 잘해주니까 좋은 상황인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것도 차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런 은연중에 있는 그런 차별. 그리고 그나마 이제 뭐 아까 더블 마이너리라고 이제 아시안이라는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미국 금융권을 보면은 이제 아시아계 남성 분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세계 거의 최대 규모 사모펀드를 보면은 지금 이제 경영진들, 그 CEO급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계인 사람도 있고,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막 보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진출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어쩌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막 차별을 받았다고 막 너무 막 위축되고 이게 자신감이 없어진다든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거는 그거고 이제 내 일은 일이고 좀 분리를 해서 어쨌든 간에 내가 더 잘하고 살아남으면은 언젠가는 뭐 없어질 뭐 그런 편견이나 차별이 아닐까라고 좋게 생각을 해야죠.
진짜 짧게 뵀지만 저는 이제 월스트리트라고 하면 그 영화에서 본 그 이미지가 항상 있었거든요.
맞아요.
월스트리트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돈을 쫓는 사람들.
맞아요.
뭐 성공 지향인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고. 근데 이제 뉴욕 주민님은 제가 유튜브에서나 아니면 지금 뵀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위만을 쫓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유튜브로 역조공을 하시기도 하고 변호사비를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편집자님도 따로 구하시는 걸 보니까 좀 약간 수익 우리도 저희
있을까?
유튜브 해봐서 저희도 이게 어느 정도의
줄
알거든요.
없어요.
아는데 편집자님 따로 하시면 이게 수익이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의미로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 유튜브나 책으로 이러한 것들을 정보를 나누시고 시간을 쓰는 게 좀 어떤 의미이신 건지가 궁금했어요.
맞아요. 정말 유튜브로는 마이너스고요. 유튜브로 한 몇백 불 버는데 그거 일단 편집자가 다 가져가고 있고 또 잘해주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다 드리고 맞아요. 변호사 비용은 정말 쓸데없었지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애초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정말 한 20명만 봐줘도 너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만 명이 된 거니까 소통해 주신 분들이 감사해서 또 재밌으니까 그렇게 소통하는 그런 취지로 뭐 커피 쿠폰도 뿌리고 케이크도 사주고 예전에는 그 파타고니아 옷 이벤트도 했었고
파타고니아 좋아하시잖아요. 자주 입으시잖아요.
저는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이 집에 옷이 없어가지고 그냥 입는 거 계속 입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래서 마이너스 운영인데 뭐 하는 이유는 재밌어서 하는 거죠. 이게 재미가 없으면은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게 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제가 잘못 말하면은 마치 내가 무슨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마냥 이렇게 잘못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좀 다른 관점이라든지 전문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소통하는 게 뭐 재밌고 의미가 있고, 또, 이제 비전이라고는 말을 해놨지만, 어쨌든, 아직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이 돈에 대한 이 교육이라든지 이제 금융 투자 교육이 부족하잖아요. 저는 이런 게 의무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거에 정말 아주 작은 그 시작에 한 그 퍼즐 조각 하나 정도라도 제가 좀 컨트리뷰트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런 교육 콘텐츠를 좀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인 것 같아요, 유튜브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돈을 줬는다라는 그 이미지가 사실 뭐 맞죠. 어쨌든 직업상 돈을 수익을 창출하고 이제 알파를 쫓는 그런 직업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돈을 줬는 게 맞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제 실제 뭐 주변 사람들 그리고 뭐 저도 그렇고 그들의 목표가 막 돈이 많은 뭐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게 돈 자체가 목표가 되면은 이 업계를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그게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뭔가 그 돈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교육이라는 테마가 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굉장히 우리는 불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분노를 하던 사람인데 그거에 대한 유일한 뭔가 이퀄라이저 같은 게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고 유튜브 하는 것도 이제 결국에는 그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자가 되고 싶거든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를 좀 더 확장시켜서 뭔가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유튜브를 최대한 그렇게 좀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글도 써봤고 TV 방송도 만들어봤고 또 이렇게 오디오 방송도 네. 만들어보고 여러 방식으로 뉴스 콘텐츠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유튜브가 정말 유독 번아웃이 세게 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유튜버분들도 다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혹시 뉴욕주민님도 유튜브 약간 그냥 접을까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으시지 않을까. 근데 사실 내심 지난 6월에 한번 안녕 뉴욕주민하고 문 닫으셨었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짜.
근데 철렁하기도 하고 되게 세게 번아웃 오셨나 싶기도 하고 근데 왠지 내가 다 후련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아니 이거 개인적인데 사실 뭐 상관은 없고 이게 그때 당시는 이제 명목적인 이유는 너무 바빠서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좀 직업을 바꿔서 바빴기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유튜브가 이제 대중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치 않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메시지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좀 너무 심해서 거의 이거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는 그런 식의 뭐 공격성을 띠는 그런 댓글들도 너무 많았고 실제로 직접 연락 오는 것도 있어서 정말로 변호사 고용까지 해서 잡은 적이 있는데 막 알고 보니까 그렇게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막 사실은 뭐 아는 뭐 친하진 않지만 뭐 가까운 지인이었다던가 막 그때 너무 충격받아서 진짜 막 사람을 좀 막 피하게 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막상 그런 이제 뭐 우리가 악플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악플도 아니고 거의 무슨 범죄 행위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막상 잡아놓고 보면은 굉장히 그냥 평상시에는 노멀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직장 있고 그냥 회사 다니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데서 오는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아 내가 정말 앞으로도 대중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좀 현타도 오고 해서 좀 떠나고 싶었는데 이게 유튜브의 그 가장 큰 단점이 그거잖아요. 장점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제 원하는 이런 시청자들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없고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노출된다는
저 알고리즘 추천해주는 대로
내가 그들의 나이나 성별 성향 다 이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지금 좀 벌써 이제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 중단했었는데도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또 이제 그런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몇 번 들었다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접기에는 그래도 제가 원래 그 시작했던 그 취지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 교육자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정말 작은 뭐 챌린지 트러블 정도로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다시 시작을 해보고 있어요.
아니 너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서 또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하면서도 또 계속 해주셨으면 하고 너무 돌아오신 게 반갑기도 하고 양가 감정이 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현직자시니까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리먼 사태 이후에 월스트리트를 10여 년간 직접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학생 때도 또 인턴으로 또 이 사태를 네. 지켜보기도 하셨고. 그래서 2008년 이전의 월가 그리고 이후의 월가 또 이번에 코로나19 이전 이후의 월가는 뭔가 바뀐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었을지 좀 그런 분위기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2008년은 정말 거의 마일스톤급 그런 연도였는데 또 이런 그런 시기가 또 언제 오나 싶었는데 정말 마법같이 2020년이 왔고 2008년 이전과 이후가 그렇게 극명하게 갈렸던 것처럼 이제 그거는 좀 이제 금융 규제 관련 이런 법들이 많이 바뀌면서 투자 은행들의 행태가 많이 바뀌었다면 2020년은 정말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뭐 코로나라는 그런 이제 힘든 이런 변수가 있었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증시는 완전 이제 그 단기간 호황이었잖아요.
그럼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너무 이제 유동성을 너무 빨리 급하게 많이 뭐 풀어놓은 이유도 있었고 그런데 또 이제 전혀 다른 이제 판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대거 유입.
맞아요.
미국도 한국도 많이 한국도 물론 그랬겠지만
뭐.
미국도 이제 맞아요. 로빈후드가 정말 터지면서
게임스톱 때 정말 난리였죠.
근데 어쨌든 일종의 과도기를 겪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장에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진화 양상이었다고도 보고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셨으니까 그 게임스톱 같은 이런 밈 주식이 열풍이잖아요. 아직까지도 뭐 좀 많이 죽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이제 헤지펀드들이 막 이거 일시적인 거라고 아직 뭐 금방 하다 가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이제 하나의 이런 세력이 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정말 하나의 이제 큰 흐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 한지도 벌써 오래됐고, 근데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 변화해 가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렇게 최적의 대응 방법을 찾아 나가고 또 이게 살아남는 게 그 숙명인 것 같아요. 금융기관들의 특히나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든 나는 알파를 찾아야 되니까 이게 베타가 굉장히 높은 시기가 있고 낮은 시기가 있지만 어찌 되었든 그 변수들을 최대한 내가 잘 이제 대응해서 이제 알파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건데.
알파를 찾는다는 게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그렇죠.
수익률.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가 정말 그 자기의 그 역량으로 찾을 수 있는 그 초과 수익률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또 뭐 매력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2020년 이후 제 생각은 2020년 이후의 주식 시장이 더 어렵고 복잡해진 시장은 맞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명확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헤지펀드의 롤이라든지 헤지펀드 매니저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변수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이제 직접 경험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퀀트 펀드들이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퀀트 펀드들이 굉장히 잘 나갔다가 2020년에는 정말 완전 망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변수들을 이제 알고리즘으로는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또 잘 해냈던 것들이 그런 뭐 결국에는 펀더멘털을 보고 사람이 분석하는 헤지 펀드들이었는데 그런 사례만 보더라도 이런 역시 이게 뭔가 예측 불허의 변수나 이런 시장의 변화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이 휴먼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해내는 게 헤지펀드의 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2008년 이후로 되게 월가에 화가 난 민심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그런 게 좀 강해졌던 것 같고 네. GME 사태 때, 게임스톱 사태 때도 보면 뭔가 헤지펀드가 되게 우리의 주적인 것 같은 약간 그런 심리가 되게 컸던 것 같아서
맞아요.
정말 그쪽 사이드를 잘 아시는 분이 볼 때도 뭔가 이거 전과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지 궁금했었어요.
근데 맞아요. 근데 그거는 항상 있는 그래요. 그 마켓 심리인 것 같아요.
공매도가 늘 주적이긴 한데
뭔가 기관을 상대로 싸우는 이런 이제 개인들 뭐 이런 테마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 게 그런 식으로 구분 지으면 안 되거든요. 일단 마켓이라는 거를 봤을 때 우리는 선악이라는 걸 구분해서는 안 되고 뭐 네 편, 내 편 이런 구분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게 사실은 마켓인데 바로 그 마켓에서 그런 식의 이런 구분이 있다는 게 저는 처음에는 뭐 적응이 안 됐지만 어쨌든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찌 됐던 이제 뭐 피해를 입었던 뭐 수익을 실제로 뭐 얻었던 거기에 이제 가담해서 경험을 했던 개인 투자들도 이제 많이 배우지 않았나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이제 성장하고 진화하는 시장이 일부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 이제 거의 인터뷰가 막바지로 가고 있어서 벌써 아쉬운데 아마 이제 듣동러 분들이 오셨는데 이 질문 안 하면 말이 되냐 막 이러실 것 같아서 아마 진짜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질문을 물어보시는 전에
여쭤보겠습니다. 투자 전문가시니까 투자를 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원칙, 투자 철학 그리고 덧붙여서 뭘 사야 하나요? 뭐 패시브 인덱스 펀드 이런 거 많이 유튜브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장난이 아니라 저는 누가 주식 추천이라는 거를 이제 원하면은 그렇게 해요. 왜냐면은 나는 저는 심지어 이제 더 이상 이제 직접 투자를 하고 있지도 네. 않는 포지션으로서 지금 헤지펀드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나는 정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자원을 쏟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뭐 개별 종목이라는 거를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그들이 정말 매수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를 쏟고 분석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감히 내가 개별 종목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못하겠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뭐, 기관, 뭐, 헤지펀드이라면, 사실 개인은 그런 리스크 수용도나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게 다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또 수익률도 이제 뒤처지지 않는 상품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인덱스 펀드가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계속 증명이 되어 왔지만 정말 시장 수익률을 비트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개인 투자자에게 그만큼 좋은 상품이 어딨어요.
그렇죠. 시장 수익률만큼 쫓아가는.
그렇죠. 그냥 미국 증시를 쫓아가는, 그냥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뭐 요즘 ETF 상품도 얼마나 많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겠고 참 아이러니해요. 저는 제 직업이 알파를 찾는 일이었는데 수년간 그런데 막상 추천은 이제 베타를 쫓는 패시브 펀드를 투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웃기기도 한데 또 그만큼 솔직한 추천이기도 합니다. 그게 맞아요.
투자 마인드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좀 어떤 마음을 탑재하고 투자를 해야 될까?
너무 많아서 이게 뭐라고 딱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이게 참 힘들기도 한데 저는 좀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잃지 않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뭐 상품을 사고 이게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 돈을 잃지 않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고 또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는 사람인가라는 거에 대한 답도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을 보고 상품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약간 좀 순서가 바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들어가서 이제 뭐 손실이 잃어보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사실 그게 아닌데 그런데 이거는 그 뭐 소위 말하는 프로들도 정말 많이 하는 실수인데 알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내가 어떤 매매 패턴을 하면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지 자기가 알고도 있고 실제로 경험을 해봤고 트레이닝을 받았지만 또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이런 자기 편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갇혀서. 네, 이런 것들은 정말 끊임없는 훈련과 이런 정말 말씀하신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데,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알고 있던 얘기지만 또 계속 반복해서 저한테 주지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 저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콘텐츠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좀 이쪽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보고 싶어서 지금 그쪽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구성하고 있기도 하고,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약간 교육 콘텐츠 관련 이런 크리에이터로 좀,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은데, 예, 그거에 대해서 일단 시간 배분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거를 열심히 고민을 해보고 있고.
네, 와, 오늘 또 긴 시간, 커리어 이야기부터 네. 월스트리트는 어떤 곳인지 또 최근에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까지 저희가 오신 김에 정말 다 물어봤습니다.
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즐겁고 네.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네. 그래도 일단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뭐 인사 말씀?
네, 아, 인사요? 아니, 저는 이제부터 이 드토클러를 주기적으로 정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네. 있습니다. 혹시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 Q&A도
좋아요.
그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마 뉴욕 주민님 채널에 오늘 방송 녹음하시고 있는 거 좀 간략하게
제가 짧게나마 네.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 네. 주세요. 드토클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하는 걸로 하시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많이 피드백 받아서 또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또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듣똥러스트 이현,
이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똥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